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6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진입니다.
예, 오늘은 문화 콘텐츠 속에서 인사이트를 건져 올리는
건져 올리는
예, 흉 기자의
뭐예요?
코너명이 제가 이 코너명을 결국 아직도 못 정했어요.
아...
뭐 정치적 지상 시점이라든가 사회 보는 상지라든가 이영 코노미처럼 제 코너에도 좀 괜찮은 제목을 급구합니다, 여러분.
아, 많은 분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어떤 작품에서 인사이트를 건져 올려주실 것인지 지금 매우 궁금해지는데 네. 무엇인가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넷플릭스 10부작 다큐멘터리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입니다.
네. 네.
홍 기자님은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엄청난 농구계의 전설이었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나이키 에어조던 뭐 이런 네. 네. 사실 뭐 엄청 전설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건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은 뭐 제가 농구에 아주 큰 관심은 없어서 그가 어떻게 좀 전설적인 인물이 됐고 뭐 활약상이 어땠는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해요.
맞아요. 저도 그냥 나이키 조던화
네, 그 조던
그가 이제 레전드 선수라는 거는 또 알지만 우리가 한 80년대에서 90년대에 주로 활동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 혹은 뭐 더 우리보다 어린 세대는 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저는 뭐 NBA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그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었는데
네.
이 다큐의 감독인 제이슨 헤이르 이 감독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이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명성을 갖게 됐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 기획 의도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5월 11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두 회차씩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연재가 끝났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가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다큐가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 많은 스포츠 팬들이 이 다큐를 보면서 네. 열광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목이 더 라스트 댄스 마지막 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네. 어떤 내용일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더 라스트 댄스라서 네. 이지상 기자가 마이클 네. 잭슨 아니냐고 예. 네 마이클 조던이 맞습니다.
네.
예. 이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그 프로팀 이름이 시카고 불스였잖아요. 네. 그 NBA 역사에서 이 90년대는 불스 다이너스티라고 부르더라고요. 불스 왕조라고
아, 네.
부르는데 90년대 시카고 불스가 총 6번을
네,
우승을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나오죠.
네. 네. 이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이 불스 왕조가 가능했는지 이 찾아 나섰는데 주요 캐릭터는요. 당연히 마이클 조던이 주인공이고요.
그렇죠.
이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었던 필 잭슨.
아, 네. 네.
이분 또한 이제 명장으로 불리우는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최고의 자기의 팀메이트라고 꼽았던 스코티 피펜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메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 필 잭슨 감독은 매년 새 시즌이 들어갈 때마다 그 시즌의 주제를 정했어요.
네.
그런데 시카고 불스가 6번째 우승을 했던 97, 98 시즌의 주제가 뭐였냐면 더 라스트 댄스였어요.
되게 문학적인 분이네요.
장난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냐면은 이 마이클 조던의 커리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즌이 최정점에 섰던 시즌이고
네.
그의 어쩜 피날레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즌을 끝으로 이제 6번의 우승을 일궈냈던 시카고 불스의 그 우승 멤버들이 완전히 해체가 됐고요.
네.
조던도 은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부작 다큐멘터리의 메인 스토리는 이 97, 98 시즌에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과거로 이제 플래시백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크게 두 개의 타임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 라스트 댄스를 했던 97, 98 시즌.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 입단해가지고 풋내기 선수였던 그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그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예,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교차하는 편집이 이 이야기 자체를 정말로 극적으로 만드는데
맞아.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어. 이렇게 확확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이클 조던이 뭐 시카고 불스를 이끌고 우승을 6번 한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뭔가 영웅 서사인가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미국인
저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뻔한 서사인 그쵸. 건데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직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간을 교차해서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또 흡입력 있게 예, 스토리를 설계를 해 나가더라고요.
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작품이 레어템인 것이 미공개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감독이 씬의 21이랑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NBA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에서 일하던 앤디 톰슨이란 사람이 이 97-98 시즌이 이거는 이제 역사적 시즌이 될 것이다. 이게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뛰는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필 감독이랑 마이클 조던한테 허락을 받았고 락커룸 안에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500시간짜리 영상이 남은 거죠. 그래서 찍을 때는 공개 여부나 공개 시점 등 이 모든 결정권은 마이클 조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아냈는데요. 그 영상이 드디어 이제 한 20년 만에 공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500시간짜리 이제 레어템 영상 와, 한 진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이 이제 들어간 건데
네.
그 영상을 찍었던 98년도에도 뭔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 이 500시간 그러니까, 빨리 풀고 네. 싶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던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창고에 묵혀두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드디어 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풀 때다. 이 제이슨 헤이르 감독이 그 영상을 받아서 마이클 조던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는 하겠다. 지금 젊은 애들이 널 몰라. 조던 하자.
하자.
이렇게 네. 설득을 해가지고 그 결국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2018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자료조사와 준비기간을 거쳐서 제작이 됐고 올해 5월에 공개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영상만 편집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총 106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네. 굉장히 딥하게 인터뷰가 다 들어가서 되게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심지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 전 주민으로 출연해서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밑에 자막에 시카고 전 주민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시카고에 살았을 때는 막 이러면서 이제 시카고 불스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전 주민으로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스틴 팀버레이크 아시죠?
네. 네.
이분도 나와가지고 잠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줄 서서 이 조던 나이키 조던화를 샀던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니 씬의 21 인터뷰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했던 인터뷰 보니까 조던의 라이벌을 섭외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오랜 시간 설득을 통해서 인터뷰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라이벌들 쟁쟁한 라이벌들이 막 출연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경기에서 내가 사실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 경기 장면이 나오고 바로 또 그 라이벌 선수의 인터뷰가 딱 나오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섭외를 해서 만났구나. 엄청 보통 작업이 아니었겠다 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스포츠 기자 그리고 스포츠 맞아요. 해설가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구단의 구단주부터 시작해서 뭐 그 상대 팀의 뭐 선수 그리고 감독 등등등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심지어 이제 뭐지 마이클 조던의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는
네네
그 보디가드의 부인도 인터뷰를 하고 보디가드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부인 네.
그러니까 마이클을 굉장히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게끔 그와 연관된 많은 사람을 최대한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총 106명이었다. 네, 저는 진짜 이 작품이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이클 조던의 되게 다채로운 면모를 조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웅이라고 약간 비인간 아니야? 저 사람 신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인간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네.
마이클 조던의 어두웠던 면들도 다 빠뜨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했던 뭐 습관이라든가 또 아버지가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첫 번째 은퇴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야구선수로 갑자기 전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이클 조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음모론도 있었어요.
네.
왜 은퇴를 했냐 뭐 또 이 사람이 참 레전드 선수지만 팀원들한테는 엄청 거칠었잖아요.
그쵸.
그런 소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유 뭐 등등등등 좀 다양한 좀 나쁜 면 또 인간적인 면까지 다 작품에서 녹여냈습니다. 이게 10부작이니까 10시간이잖아요. 얼마나 다양하게 그 조명을 했겠어요.
네.
근데 참 흥미로웠던 거는 이 사람의 되게 어두운 면, 인간적인 면이 다 보여지니까 훨씬 더 이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죠.
어, 마이클 조던 인간이었네. 그런데 저렇게
근데
위대했구나.
진짜 짱이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그리고 진짜 내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더 잘 알게 됐다는 맞아요. 기분도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인터뷰했던 것 중에서 자기는 인간 마이클 조던을 보여주는 게 내에 가장 집중했다. 어, 사람들이 그를 마치 조각상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조각상의 받침대를 허물어서 한 인간으로서 그를 담는 것이 내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작품의 개괄적인 설명을 저희가 오프닝에 좀 들어봤는데 네. 여기서 잠시 공지사항만 전달해 드리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죠. 듣똥나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듣똥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유튜브 온리 콘텐츠 올라가니까 꼭 놀러와주세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은 팟빵에서 정기후원과 일시후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공식 이메일인 smarter@중앙.co.kr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립니다. 듣똥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 놀러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라 진행자 홍상지,
네, 김희용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 홍상지 기자님은 이 어나더 레벨의 스포츠 영웅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사회 혹은 우리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스포츠 영웅들 누가 떠오르나요?
아, 일단은 김연아 선수 떠오릅니다. 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올려준 선수잖아요. 아, 네. 또 이제 그 멘탈, 그 김연아 선수의 강한 멘탈리티 네. 너무 좋았고 요새는 또 김연경 선수나 뭐 이런 분들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러니까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10편의 다큐멘터리가 나올 만한 스포츠 영웅 그렇죠. 네. 좀 넷플릭스에서 제작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보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스포츠 영웅으로 꼽히는 사람이 아주 뭐 많지는 않죠. 극소수인데 마이클 조던도 그런 사람이고 뭐 무하마드 알리, 베이브 루스 뭐 이런 선수들이겠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잠깐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방송에. 네. 어,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대단한 문화적 힘을 행사하는 스포츠 위인들이 있는데 어, 마이클 조던은 흑인 운동선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새롭게 바꿔놨다. 그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사람들은 운동을 엔터테인먼트로 인식을 하게 됐고 농구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되는 걸 넘어서 미국을 세계에 알렸고 미국 문화를 세계에 퍼뜨렸다. 마이클 조던과 불스가 문화를 바꿨다. 라고 예, 평가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그 농구나 스포츠 쪽으로 뭐 접근하기보다는 좀 자기 개발적으로 제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가 중요한 네. 거지. 뭐 그렇잖아요. 농구를 분석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이제 최정상에서는 이 레전드 선수, 레전드 팀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요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네. 네.
자, 홍 기자님은 무엇이 마이클 조던을 예, 탑클래스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보세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봤잖아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마이클 조던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현재 상황에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현재에 진짜 그 승리만을 위해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게 바로 마이클 조던의 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는데 이 다큐 또한 그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보다는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 다섯 가지를 이 다큐를 보면서 네. 꼽았는데 하나는 승부욕.
장난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 그리고 세 번째는 연습량인데 결국 이거는 성실함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도전의식. 이거는 이제 자기 앞에 장벽이 있을 때 훨씬 더 잘하는 챌린지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진짜. 거고 마지막으로 네. 그 현재에 충실한 강한 멘탈 이렇게 다섯 개를 꼽았는데 저는 다큐를 보면서 이 다섯 개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 다섯 가지가 마이클 조던은 그냥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레벨이에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 봐도 저 선수의 그 멘탈은 도대체 뭐지? 저 뭐지? 중압감과 압박감을 어떻게 견디는 거지? 어. 근데 막 항상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시크하잖아요.
담담하죠.
어, 그러니까요. 그 이 멘탈이 진짜 일반인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마이클 조던도 보고 있으면 일반인의 멘탈이 아니에요.
아 진짜 진짜.
네. 네. 그 제가 먼저 그럼 홍 기자가 얘기했던 현재에 충실한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심리 상태를 괴롭히는 거는 보통은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괴로워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쵸.
그리고 그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 때문에 움츠러든다거나 그렇죠? 지레 포기하게 되는 아 나 옛날에 이것 때문에 실수했었는데 나 못할 것 같아 두 번째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내가 아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걱정되는
맞아요. 진짜로
네, 현재 네.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의 일이나 혹은 미래의 일 때문에 그 현재가 좀먹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어때요 홍 기자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사실은 그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 부분이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내가 지금 당장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여기에 내가 너무 에너지를 그동안 빼앗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마이클 조던은 오직 현대만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을 사는 사람이죠.
어떤 작가가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마이클 조던은 신비주의자라는 거예요. 오직 현대만을 살았고 이제 마이클의 재능은 점프력이나 속도나 득점 능력이 아니고 마이클의 재능은 현재에 충실하다는 점이었다.
아, 네,
그래서 특별했다.
네.
보통 이 재능 있는 선수들이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데 마이클은 왜 내가 아직 쏘지도 않은 슛을 걱정해야 하지? 라는 어떤 태도로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신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이클을 최고의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사실 현재 엄청 충실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과거 기억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기억력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게 트레이닝으로 조금 가능했던 것 같은데
트레이닝?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당연히 과거에 실패한 기억도 있고 실수한 기억도 있고 뭐 상처받은 기억 당연히 있겠죠. 그냥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나밖에 기억 안 하는구나. 사실 아무도 기억 안 하는구나. 그 실수에 대해서.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는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 실수에 맨날 이불킥하면서 기상을 해도 이 실수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다른 사람의 막 5년 전 실수 기억하지 못하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떨쳐내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맞아.
그리고 진짜.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은 이제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만 기억을 하고
보통 그렇죠 근데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나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의 기억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때부터 억울해지더라고. 그래서 좀 잊어버리자. 멘탈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 건데 그 기억을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좀 트레이닝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같이 하시죠. 네.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좀 큰 편이기는 했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진짜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쵸?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진짜 미래야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어떤 때거리가 온다.
내일은 내일의 내가.
내일의 내가 때거리를 또 찾아서 어떻게든 먹고 산다.
그리고 네. 결국에는 오늘의 내가 또 내일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 약간 자기계발서 같네요.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서 저도.
네. 그렇죠.
네. 근데 마이크 조던은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승을 6번이나 했는데 이게 뭐 6번 하는 게 쉽겠어요? 한 번이 어려울 텐데 그리고 네. 심지어 작년에 내가 우승을 했으면 올해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압박을 할 거. 그 압박감이 엄청 클 텐데 그걸 견뎌내고 계속 우승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어떤 영화에 대해서는 일단 잊어버리고 오늘을 집중하는 그런 태도로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건 되게 배울 만하다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네, 아, 이거 참 말이 길어졌는데. 저, 네, 이제 승부욕.
아, 승부욕 장난 아니죠, 진짜.
저는 진짜 다큐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거가 바로 이 승부욕이었어요. 진짜 미친 승부욕이지 않아요?
진짜. 진짜. 지는 건 절대 못 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이겨야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매 경기마다 내가 이걸 이겨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맞아,
만들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기 시작 전에 상대팀 감독이 원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막 팽팽하니까 긴장감이 팽팽하니까 마이클 조던을 막 모른 척한 거예요. 일부러.
네.
응? 막 이러면서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조던은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막 분노를 끌어올리면서 제가 나를 모른 척했어. 이겨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약간 그런 이유를 좀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클은 호랑이한테 생고기를 던져주는 것처럼 어떤 핑계가 매번 필요했는데 자신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경기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이유를 일부러 만들어냈고 그래서 경기 안에 경기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이게 다 자기 머릿속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정말.
진짜 무서운 사람.
네.
가장 제가 충격적인 에피소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네네.
라브레드퍼드 스미스 선수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되게 막 업계에 되게 회자됐던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네네.
이제 블리츠라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예 선수로 이 라브레드퍼드 스미스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37득점을 올렸던 거예요.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 경기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가면서 마이클 조던한테 나이스 게임 마이크 이렇게 한 거예요. 한참 이제 어린 후배 선수가 자기한테 나이스 게임 마이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생겼다 이제 마이클 조던한테.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네.
이제 다음 그 경기에서 아 내가 내일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저 스미스 선수가 넣었던 37점수만큼 내가 전반전에 내가 다 넣을 거야
아,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전반에 36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 라브레드퍼드 스미스를 완전히 뭉개놓은 거죠.
와, 전반에만.
네, 집중 타깃해가지고. 그런데 수십 년 후에
네.
이 나이스 게임 마이크 이 에피소드가 사실은 마이클 조던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라는 것으로 밝혀져요.
그럼 이게 업계에 회자됐던 거는 마이클 조던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회자가 됐었던
뭐
거지 않겠어요?
네.
참.
근데 이게
네.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루머가 돌았고 기자들이 마이클 조던한테 야 이거 루머 돌던데 맞아? 그랬더니
네.
맞아. 사실 내가 지어낸 이야기야. 하하하 이랬던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자극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못하는 짓이 없었던 거. 이렇게 거짓 이야기까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네.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를 만들었던 거죠.
그 승부욕을 스스로 막 네. 불을 지핀 거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진짜 나 좀 소름 돋아.
네, 아무튼 이 정도였다. 오나더
네.
레벨.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책임감.
아, 책임감. 네. 네.
이제 마이클 조던이 정말 신기한 게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도 모든 경기에 전력을 다해서 뛰었대요.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영웅다운 어떤 태도? 스포츠인의 태도인 것 같은데 그 마이클 조던의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해요. 마이클 조던은 의무감이 있었다. 자기 자신, 그리고 팬, 팀원들, 구단,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모두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위해서 하루 중에 3시간을 내서 TV 앞에 앉아 있는 거라면
네.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아.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반드시 해야 그러니까 스포츠인으로서 해야 할 어떤 의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 프로 스포츠라는 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돈을 내고 시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관중들을 위해서 자기가 선수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합의 목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승리이니까 이기기 위한 경기를 매번 최선을 다해서 펼쳐야 한다. 라고 맞아. 믿은 거죠.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멋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막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팀을 위해서 뭐 다음 뭐 트레이드 뭐 다음 그런 선수 지명권 뭐 이런 걸 위해서 뭐 사실은 약간 뭐 전략적으로 이번 타임은 조금 지고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전략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되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시합의 목적은 무조건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약간 그런 스포츠 정신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마이크 조던이 이제 85-86년 시즌에 다리 쪽에 골절 부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시합에 한동안 못 나갔다가 혼자 이제 재활치료 해가지고 나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카고 불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다 나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다칠 확률이 10% 정도 있는 거고 이게 또 다치면은 아예 은퇴를 해야 되는 건데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선수인 마이크 조던이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또 이미 이제 너무 많이 그 경기들을 져가지고 조단이 없으니까 졌을 거 아니에요. 져서 이제 이번 시즌은 그냥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시즌을 위해서 다음 시즌에 또 이제 순위가 낮으면은 드래프트 할 때 좋은 선수들을 그쵸. 우선으로 픽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자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은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 안 된다. 그거는 패배주의자적 시각이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지. 그게 바로 시카고 불스 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시카고 불스 팬들한테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멋있죠?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랑은 좀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뭐 완전히 이제 그 사람 누구였죠? 이름이? 그 제리
크라우스.
예, 완전 네. 갈라졌다고.
부단주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함. 아, 이거는 뭐 연습량이 진짜 상상 초월이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정말로.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팀원들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막
그쵸.
엄청난 푸시하죠. 연습량을 이제 네. 소화해야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이 부분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그 에피소드 중에 식중독에 걸려서 쓰러진
그 전날에 피자 먹고 피자 한 판 다 먹고
식중독에 제대로 걸렸는데 경기를 뛰죠.
저는 보는 제가 막 다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우승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내가 챌린지를 느끼는 순간에 경기를 제일 즐기면서 그걸 해내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마이크 조던이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 부부였고 다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야 너네는 강하고 똑똑하니까 니네가 직접 노력해서 얻어라는 식으로 이제 막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였으니까 다섯을 키우려면은 좀 걱정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단체 운동을 많이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야구도 시키고 농구도 시키고 했던 건데 이제 형제들 전체가 다 지는 걸 싫어했대요. 마이클 조던의 형인 레리 조던이 진짜 경쟁심이 그러니까 되게
더 심했다면서요.
진짜 심해. 얼마나 심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보다 심했으면. 그 아버지가 되게 푸시를 했나 봐요. 그 형제들끼리 막 경쟁할 수 있도록 그 형을 이기기 위해서. 형을 이기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했고 언제나 그 형인 레리 조던보다 나아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그 길렀던 승부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0년대, 70년대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이클 조던은 난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아. 이 시골 마을에서. 차별받으면서 난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난 이 윌밍턴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고
네.
그 동기부여의 수단이 바로 운동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 마이클 조던을 탁월한 선수로 만들었던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큐 더 라스트 댄스에서 꼽아본 마이클 조던의 놀라운 멘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김용 기자, 리더로서 마이클 조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 뭐 마이클 조던이 농구 천재인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재밌는 거는 리더로서의 마이클 조던의 아주 복합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마이클 조던은 캡틴, 그러니까 주장이었고 그 시카고 불스를 우승팀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팀을 이끌고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작품 전반에 이제 녹아 있는데
네.
마이클 조던이 불스에 입단한 게 84년이니까 근데 챔피언이 된 건 90년이에요. 90년대 들어서예요.
네.
그러니까 한 6년, 7년 정도는 계속 이제 뭐 우승을 못했던 거죠.
네네.
초반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클 조던은 최고의 팀에 입단한 게 아니라 되게 못하는 팀에 입단을 해가지고 그 네.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든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시카고 불스는 뭐 똥통 팀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네. 뭐 마이클 조던이 나 이 팀을 뭐 정말 뭐 정상으로 만들 때 뭐 이런 인터뷰 했던 것도 봤는데 사실 농구는 단체 운동이고 뭐 다섯 명이 하는 운동이니까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이 팀 전체가 잘한다라고 말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겠죠.
그렇죠. 마이클 조던은 처음에 입단했을 때 신인상도 받긴 했어요. 그리고 잘하는 선수가 등장했다라고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그 사람만 잘하면 뭐합니까? 팀이 못하니까 팀이 이제 우승을 못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무시했죠. 본인은 잘하는데 타이틀 왕관 하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막 절치부심하고 막 열받아서 막 또 그 승부욕을 막 이제 다시 막 아, 팀을 우승시켜야겠다 이렇게 네네. 가는데 일단은 한 명이 팀의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대똥나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아닌가?
않죠.
네, 네. 나의 영향력을 너무 내가 과소평가했나?
아, 그럼요.
아, 네. 네.
너무 네. 과소평가하셨습니다. 저는 네. 네,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거는 네. 한 명이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아, 네.
팀의 기세를 바꿀 수 있다라고 봤어요. 이제 마이클 조던이 84년에 입단을 하면서 엄청난 승부욕의 어떤 한 선수가 그 구단에 들어온 거잖아요. 입단한 그 첫 해에 불스의 숙적이었던 밀워키라는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쿼터에서
네.
9점 차이로 지고 있었어요. 시카고 불스가. 근데 예전에 시카고 불스라면 아, 졌다. 그냥 집에 가자.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마이클 조던은 딱 생각하는 거죠. 왜?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잖아.
네.
우리 할 수 있어. 라면서 이제 팀원들을 이제 푸시하고 골을 넣어서 우승에 이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 그때 팀원들은 느낀 거죠. 아, 이 신의 선수가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가겠구나.
정상으로 끌고 가겠다. 네.
시카고 시민들 또한 최선을 다하는 마이클 조던의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환호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다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카고 시민들은 자신을 거친 블루칼라 계층이자 뭐든 대충하는 일이 없이 적극적인 사람들로 봤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던이 그런 선수였다.
아.
네. 그때부터 이제 시카고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 매진되고 이 죽어가던 팀을 마이클 조던이 살려내는구나라고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89년도 플레이오프의 한 경기에서도 조던이 버저비터 슛을 성공시키면서
딱 그 마지막 초에 딱 넣는 슛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승부가 뒤집어져서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농구라는 경기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득점을 더 많이 해야 이기는 거니까 마지막 몇 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뭐 15초 남았는데 타임아웃 해가지고 막 회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몇 초 안에 승부가 뒤집어지니까 그 집중력과 담력을 갖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시카고 불스가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팀원들도 다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조던이 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버저비터 슛을 이렇게 성공시키면서 이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승리의 기억은 DNA에 남는다.
진짜.
그래서 이때 당시 감독이었던 더그 콜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버저비터 그 슛 때문에 불스가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가 특별한 팀이라는 걸 믿게 됐다.
네.
그리고 조던 또한 그때 내가 그 슛을 성공시키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패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됐고 한계가 없다 라고 믿게 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바꿀 수 있네요.
팀의 기세와 팀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렇네요.
장면이었죠.
바꿀 수 있었네요. 네.
홍상 기자님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우승으로 챔피언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까 84년에 입단해서 90년대에 들어서 챔피언이 됐으니까. 이제 챔피언이 된 것은 어떻게 됐냐. 그 필 잭슨 감독이.
아, 그 문학적인 감독님.
네네. 네. 구단에 이제 부임을,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진짜 챔피언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팀. 그러니까 팀을 위해 헌신하라. 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 이전에 감독이었던 더그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조던 위주로 모든 전략을 짰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혼자 잘하니까 쟤한테 다 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냥 마이클 조던이 계속 넣으니까 한 경기당 뭐 50점, 60점 막 득점을 하고 그래서 승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필 감독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볼을 돌리려고 했죠.
다른 선수들에게도.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이클만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팀 전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마이클 조던은 처음에 필 감독이 왔을 때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렇지. 그 전에 감독은 다 나한테 줬는데 왜 나한테 공을 뺏어. 이제 이런 거지.
네.
근데 필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이클 조던을 NBA 득점왕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 뭐 상대팀은 당연히 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마이클 조던만 공을 갖고 있으면은 다 어떻게 조던만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결승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기들에서 다 이제 상대팀에서 조던만 타깃으로 해서 계속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되게 거칠더라고요. 이렇게 수비 막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던이 막히면 불스는 이길 수 없는 그쵸?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스 이퀄 조던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팀원들도 실력을 끌어올려야 그래야 수비가 분산이 될 것이고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마이클 조던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아, 네. 마이클 조던은 아, 내가 혼자 득점하고 나 혼자 개인 기록만 신경 써서는 우리 팀이 우승할 수가 없구나라는 네. 걸 깨닫게 되고요. 다른 팀원들의 예,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옥의 훈련이
네.
시작이 되죠.
네.
근데 이제 필 잭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NBA를 상징하는 이 훌륭한 위대한 선수가 나만 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정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챔피언이 됐을 때도 마지막 골을 조던한테 그 볼을 너가 넣지 말고 저 팩슨 비어 있잖아. 팩슨한테 줘. 마이클 조던이 골을 넣을 거라는 걸 아니까 수비수가 두 명, 세 명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골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패스를 딱 해주면 팩슨이 받아가지고 팩슨이 이제 쫙 해서 점수를 뽑아내는 그래서 우승에 이르는.
그렇죠. 그럼 또 팩슨한테도 DNA가 이렇게 새겨지겠죠.
그럼요. 너무 영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서 슬램덩크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팀을 생각하면서 팀에 헌신하는 어떤 마인드로 바꾸면서 실제 진짜 챔피언이 되는 어떤 순간들이 그려지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라는 책을
네, 아, 또 읽으셨군요.
예, 제가
네.
또 책을 읽었는데 뭐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미국의 리더십의 대가시래요.
아,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네,
다시
네.
리더를 생각하다. 이 책에 보면은요. 리더라면은 계속 변화를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주자에서 지휘자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분야에서 성공한다고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오케스트라로 따지면은 오케스트라가 나를 따라와주길 바라는 어떤 독주자가 되지 말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끔 돕는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행동강령으로 제시하는 게 천천히 가라. 그러면 더 멀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실무자일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리더가 되어서도 내 속도대로 야, 다 빨리 갈 수 있잖아. 왜 못 가 니네는 이제 이렇게
맞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를 함께 맞춰서 걸어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뭐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뭐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빛나길 바라라. 이것이 사실은 필 잭슨 감독이 행했던 리더십의 모습이고
네.
마이클 조던에게 요구했던 리더십인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클 조던이랑 필 감독이랑은 또 조금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게 마이클 조던은 엄청 아시죠? 되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죠. 약간 조금 같은 팀에 있었으면 좀 겁났을 것 같아. 말도 험하게 하잖아요.
야 너네 이만큼 따라와야지. 내가 나는 되게 지금 요구하는 게 높은데 너네 네. 이만큼 딱 안 따라올래? 따라와 하면서 엄청 푸시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막 계속 자극하죠. 싸움을 걸고 너 이렇게밖에 못해? 이 XX야? 막 욕도 하고. 그래서 그 팀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로.
맞아.
두려움의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죠. 욕 먹기 싫어서. 네.
그 뭐 소리치는 악마 같았다. 완벽을 추구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팀원들의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막 자존심을 막 건드리면서 일종의 압박 면접 우리 봤을 때 기억나지만 모든 매 순간이 압박의 순간이었던
그쵸,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좀 뭐랄까? 스포츠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90년대의 리더십인가?
약간
요즘의 리더십의 모습은 또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압박해가지고 끌고
그쵸.
가나?
그렇죠. 그러니까요. 조금 네 무섭더라고요.
좀 옛날 방식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마이크 조던은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 먹혔던 이유는 뭐냐면 마이클 조던이 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는 걸 팀원들한테 시키진 않거든요.
그렇지.
아.
늘 힘든 일을 제일 자기가 먼저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나와서 운동하고 또 실제로 제일 잘했고
그러니까 팀원 입장에서 이런 팀장은 만나면 되게 괴롭긴 한데 되게 괴롭긴 한데 부끄러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본인이 더 나보다 많이 하고 더 노력하니까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한번 겪어보면은 성장은 할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 팀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가 혼신을 다해서 훈련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없구나.
진짜 압박 훈련.
개압박.
네.
그러니까 보면 그 자기처럼 승부욕이 있고 성실하게 운동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또 마이클 조던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지켜봐주고 또 그러니까 거의 개인적으로 코치도 해주고 밀어붙이고 하면서 성장을 같이 시킨 거죠.
그렇죠. 기회도 주고 이때 네가 한번 슛을 쏴봐 뭐 이렇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그것이 되게 좀 진심으로 느껴졌다. 결국에는 선수들 팀원들한테 네. 그 감독이 마이크 조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오랫동안 너가 팀원들한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면서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깎인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7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이 진짜 임팩트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감독도 이 장면이 제일 자기는 좋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이클 조던이 승리에는 대가가 있다. 또 리더십에도 대가가 있다. 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따르는 팀원들은 내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았다. 팀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 자기가 안 하는 걸 동료들에게 시키진 않았다. 저는 이기고 싶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이기고 싶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게 내 방식이고 내 마음가짐이다. 라면서 눈물을 보이죠.
쉴게요. 왜 이 눈물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그러니까요.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또 그 시즌들이 생각이 났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함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성정도 자기는 이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눈물이지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비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비난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욕도 많이 먹었을 테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자기 스스로 좀 반성하는 지점도 있지 않았을까?
아, 이건 좀 내가 심했다. 이런
아닌가?
거.
아무튼 네. 되게 그 장면이 깜짝 놀라면서도 여기서 눈물을 보이는구나.
이런 장면은 진짜로 몇십 년이 이게 한 20년 뒤에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면 같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저는 다큐멘터리가 전반적으로 되게 제 눈을 즐겁게 했었어요. 이 중간중간에 농구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이 농구의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착착착 한번 쉬고 점프슛 했을 때 그 골이 골대에 슉 들어가는 모습을 그 지켜보는 그 경쾌함이 이렇게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에.
아트죠, 아트.
네, 그러니까 진짜 아트. 아트 같은 하나의 음악 같기도 하고 하나의 그림 같기도 한 그런 시각적인 그 즐거움도 굉장히 컸고
음악을 되게 잘 썼어요.
맞아, 맞아.
실제로 그
네. 아 그래서 내가 음악 같다고 느꼈나 봐요. 어쨌든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즐겨보는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이 방송 때문에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잘 봤었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이 작품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선수,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의 어떤 최고의 스포츠 영웅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네.
그리고 최고의 팀은 또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때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보게끔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농구를 잘 몰라도 여러분도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혜영 기자.
예. 내일은 어떤 방송이죠?
내일은 이제 원헬스 프로젝트의 후기 방송이 특별 방송으로 나갈 예정이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똑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